지난주는 우리가 서론 겸 출애굽기 첫 시간으로서 제목이 빈칸과 뭐였죠? 여백이었어요. 빈칸과 여백. 빈칸하고 여백은 같지 않습니다. 다르죠. 빈칸은 그냥 텅 빈 공간을 얘기하지만 여백은 내용을 위하여 비워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내용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록의 침묵이 딱 두 군데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한 400여 년이 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중간기가 한 400여 년 가까이 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일반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아주 격렬한 역사를 빼곡하게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내 생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잊었구나, 이제 나는 거들다 보지도 않으시는구나, 이런 느낌적 인생의 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장쯤 그 현장을 우리가 만나겠지만 이들은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역으로 부르짖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 그러셨죠? 내가 알고 듣고 보았다 그랬어요. 알고 듣고 보았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절실함, 간절함도 물론 중요한 동인이 되겠지만 더 신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간절함보다도 절실함보다도 강렬한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산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산파라는 직업이 없죠. 뭘로 바뀌었나요? 조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는 지혜롭게 하면 할수록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최고의 힘과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게다가 지혜롭게 하자 할 정도로 신중을 기해서 뭔가를 계속 모색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힘이 작용하는 그 역사를 막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관전 포인트가 있잖아요. 오늘 누구의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것이다 라든지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히브리 산파와 바로와의 놀라운 대조가 계속 비춰집니다. 이게 성경 기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했다가 대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주제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의 방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누굴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의 관점 속에 내가 부르짖고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노동의 양을 가중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네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는 바로와 애굽이 하는데 근심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학대하는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괴롭히지만 결국 더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12절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시켰죠?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뭐죠? 일이라. 근데 이 단어가 전부 노동, 어려운 일, 흙 이기기, 어려운 고통, 이게 전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어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어근은 창세기 2장 15절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러분, 노동은 원래부터 선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질서 속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복이고 분복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땀을 흘려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땀이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인간은 땀 흘려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문제는 그 땀의 동기와 땀의 과정이 부패함으로 이지러졌다는 거죠. 그게 아바드라는 어근이 갖는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하여 노동의 의미가 어그러졌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격렬한 노동을 강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 왜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었습니까? 불순한 동기, 탐욕, 어떤 자기의 방어, 두려움, 이런 게 바로 마음속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게 되었던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 이 말씀의 타락으로 이런 결과가 확대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바로의 1차 계획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극심한 노동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계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의 2차 계획.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제 여기 그 여러 서적을 좀 참고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로 논란이 많았던 본문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무심히 많이 여러 해를 지나왔는데 어떤 주제가 논란이었는가 하면 이 산파가 애굽 여인이냐 히브리 여인이냐, 이게 첨예하게 대립각을 갖고 있어요. 보수 진영의 어떤 학자들도 이것은 애굽 여인이다. 또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히브리 여인이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이 여인을 애굽 여인으로 이해합니다. 그 70인역이나 불가타역에도 애굽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쪽의 진영의 학자들은 이 여인은 틀림없이 히브리 여인이다. 그럼 무얼로 그렇게 이해가 갈리느냐? 전치사 하나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가 라라고 번역이 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불리워져야 마땅하냐 하면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온 걸 지금 갖고 나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라라고 불리울 때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산파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전치사가 라라고 불리울 때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산파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라고 읽을 때는 리라고 읽을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히브리 여성을 산파한 히브리 여성을 위한 산파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이 됩니다. 자기 동족을 산파하는데 히브리 여인을 산파하는 여성들이라고 구태여 구분해서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50% 50% 50대 50이 한쪽은 히브리인이다. 한쪽은 애굽 여인이다. 이렇게 나름 논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번 이 본문을 아래로 훑고 위로 훑고 제3제4 살펴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볼 때 상식적 판단에서도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이어야 적절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의 생산을 어쨌든 틀어막기 위해서 산파를 붙일 때 상식선에서 동족을 붙이겠습니까? 애굽 여인을 붙이겠습니까? 애굽 여인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뒷본문에서 그 힌트들이 눈에 띌 텐데 지금 제 말을 듣고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히브리 여인들과 산파를 붙여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 히브리 여인들을 히브리 여인들이라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산파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산파는 어떤 레벨의 직업이었는가 하면 거의 노예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뭘까요? 아주 하류층의 직업군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갔더니 그 원주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과정과 경로까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는 광경을 보면 거기 잡다한 종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 잡다한 종족은 뭘까요? 애굽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까지를 사실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로는 이름이 소개되질 않아요. 바로라는 말은 그게 형용사적 의미가 커요. 큰 집이다 그 뜻이에요. 그 직함이 직함. 큰 집이다. 근데 그 큰 집에서 큰 민족이 200만 가량의 큰 민족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바로는 뭔만 붙들고 있는 겁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바로라는 직함과 산파의 이 극명한 대립 구조는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이제 그 대조시키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여러분 이 시프라라는 말이 그 원래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근데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구와 결혼을 하죠?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아주 유사한 발음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그 뒤에 또 하나의 이름이 부하입니다. 이 부하라는 말은 고함치다, 외치다, 소리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어구는 사실 모세를 대항했던 얀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적 이름이기보다는 애굽이나 아니면 기타 섞인 어떤 이름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직업은 산파예요. 자, 그런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 뭘 살피라 그랬어요?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그랬어요. 아, 히브리 사람들이 조금 설명하기 좀 거북스러운 것은 이렇게 사물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 방송에서도 보면 이렇게 욕이 나가는데 삑 처리하잖아요. 삑삑삑 처리하잖아요. 한 번은 어느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꼭 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설명이 이해가 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 MC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욕을 했습니까? 큰 욕은 수박 같은, 뭐 조금 그보다 덜한 거는 참외 같은, 아주 뭐 경한 욕은 자두 같은, 이렇게 과일로 욕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저 친구 참 머리가 비상하다 제가 싶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자리를 살피라 그랬어요. 이 자리를 살피라는 말은 사실 두 돌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돌들. 이거는 남자의 생식기 고환을 얘기합니다. 이 자리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식기 고환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서.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할 때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집에 많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부수고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느냐 할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뭐로, 이 농로가 바로 여기 등장한 그 자리라는 히브리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의 두 고환, 생식기, 이 농로라는 말은 그릇을 만드는 어떤 기본 틀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산파에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남성의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고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리라는 말은 원래 원음 뜻대로 직역을 하면 두 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마음대로 죽여라 살리라 하죠? 바로가 죽여라 살리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권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획이 계획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계획대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의 말을 조금 더 뒤져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어떻게 하고 딸들이거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딸들은 왜 살려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딸들은 큰 위협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딸들은 게다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무렵쯤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가죠. 그때 그 본문과 이 본문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남편인 남자인 나는 죽이고 여인은 살려둘 줄 알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변명 아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근데 그때 그 대상국이 애굽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갖는 어떤 기본 가치관입니다. 강한 놈은 밟아서 없애버리고 그저 여인처럼 연약한 존재들은 소유로 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세상의 구조요 생리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애굽의 왕인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실마리를 성경에 따른 일반 역사 볼 것도 없고 성경의 역사만 뒤져봐도 이 인류의 구원의 실마리를 누가 풀어가나요? 출애굽기 2장에 당장 들어가면 여러분 여인들이 풀어가요. 하찮게 여겼던 여인들이 풀어가요. 이게 누구의 방식일까요? 누구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 지푸라기들, 쓸모없어 여겨지는 것들.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섭리는 언제나 그렇게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나시던가요? 한 비천한 여인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룻, 이방 여인의 몸에서 구주가 오시고 다말,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예요. 이런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크기의 논리, 세력의 논리에서 이 우상 노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실타래를 풀어가시는가? 이 바로가 살려두라고 그 의식 밑바닥에는 어떤 가치관 때문입니까? 이건 전혀 영향력도 없는 존재들, 그저 내 소유물에 불과한 지푸라기 인생들, 실제 여인의 위상은 당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까?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2장서부터는 요게벳, 바로의 공주, 이런 여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의 새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동이 터오는 거예요. 세상은 늘 1등만 주목하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 구조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올림픽도 너무 민족주의 차원에서 관람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개수로 이 서열을 매기더라고요. 2, 3등 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서열이 기준이 틀리잖아요. 금, 은, 동 메달을 합산해서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조적으로 그런 말을 쉽지 않게 내뱉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어디 뭐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던가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서열화되어 있고 그래서 답이 안 되면 나머지는 그냥 정말 나머지가 되는 이런 의식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반대라니까요. 바로가 쓸모없어서 남겨두고 살려두라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을 열어가시거든요. 자, 이제 이 여인들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용기를 정의했더군요. 참된 용기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두려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나를 물리적으로 겁박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진짜 용기란 그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의 행동의 기초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바로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바로와 스스로의 존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간극이 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는 뭐죠?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17절을 잘 보시면 이것이 산파들의 행동 동기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러면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상식적으로 왕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 행동은 뭘 걸고 한 행동입니까? 예,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이 행동.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누구의 지혜보다 높은 지혜입니까? 예. 바로의 지혜보다 높은 지혜였어요. 그럼 성경에서 참된 지혜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몇 주 전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희석 교수님이 4분과 5부 설교를 그 지혜에 대해서 했어요. 잠언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여인.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부지런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약학자답게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잠자 한자를 보시면요. 두 가지로 한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 잠자라는 한자를 보면 하나는 뭡니까? 바늘, 바늘잠. 또 하나는 그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어요. 대나무 죽자.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나무 바늘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뭘 기울 때, 기울 때 맞나요? 기울 때라는 말이 그 오늘처럼 그런 바늘이 아니고 대나무로 바늘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옷을 꼬매고 만들고 기웠어요. 구멍이 나거나 하면.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에 갖는 그 한자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숭숭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뭘로 기울라는 얘기입니까? 그 잠언의 말씀으로 구멍난 영역들을 기워나가라 그 뜻이에요.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의 총주제가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본 뜻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무슨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도 무서운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심중에는 누가 더 바로보다 무서운 존재였나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경외해야 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 겁먹고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믿습니까? 이 산파들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야 될까요? 이쯤에서.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이 고난의 풀무의 역사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네. 결국 이 산파들은 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았듯이 인내의 화신으로 제시된 욥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5장에서 설명합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복이라는 말이 은혜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절실한 마음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상황이 절실하다고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 받은 심령만이 그 절대절명의 선택과 위기 앞에 하나님께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분해서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이따위 짓을 했느냐? 이제 요 다음에는 산파들이 죽는 길밖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이 정도 화가 났다면 이 둘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산파가 딱 두 명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200만 명가량 히브리인들을 다 감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산파를 얘기합니다. 많은 산파들이 있었죠. 어떻게 둘이서 히브리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애를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룹의 어떤 책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목숨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 대답입니다. 대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십시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어느 쪽 같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미 사실 바로는 알고 묻는 질문인데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의 대답 속에는 거짓을 담은 지혜가 있었어요. 사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건강한 것도 사실이고 워낙 생식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이고 한편에는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다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욥의 인생이 끌려 들어가서 황당한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욥이 신앙의 한 차원을 뛰어넘게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까지 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옳게 사느냐 틀리게 사느냐의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중보자. 이 모든 인생의 눈물겨운 환란의 인생살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내가 옳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되면 저주를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그걸 욥이 한꺼풀 넘어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히브리인들을 위한 이 산파가 물론 거짓말을 했어요. 윤리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은 기생 라합과 함께 히브리서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입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옳다라는 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 틀리다의 개념과는 사뭇 전선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22절을 다 같이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여기 흥왕이라는 말을 이렇게 마크를 하세요. 흥왕. 우리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흥왕. 뭐 왕성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 흥왕이라는 말이 참 그 히브리 음역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명절날이기도 하고 한번 유쾌하게 따라서 해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싸. 그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흥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싸 하면 돼요. 그냥 오늘 아싸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면전을 비웁는 흥왕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들의 집안이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바로의 기준에서는 살려둬도 아무 영향력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항상 우리 중심에 이런 주님 앞에 세워진 기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는 약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약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심정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하게 가난한 사슴에
내가 건너야 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를 치사하셨네.
감으십시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마치면서 우리 세 가지 제목에 붙들려 주님 앞에 거친 호흡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지혜가 결국 섭니까? 비천한 여인이지만 바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 여인들의 지혜가 결국은 섰습니다. 바로보다는 신분적으로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참담한 역사에 물꼬를 두고 구원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스펙 한탄하시렵니까? 금숟가락 흙수저 한탄하시렵니까? 약해지십시오. 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입는 싸움으로 들어가십시오. 신앙 생활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옳게 사느냐 틀리게 사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 앞에 붙들리는가. 최고의 경외하며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자비롭게 여겨주시옵소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할 때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죽었던 땅에서 꽃이 피어집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의 고통의 역사 속에서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 비련하고 가련한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말씀에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주시옵소서.